예, 아주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원래 우리 조철 형제님의 그 처남 되시는 분이 아마 이제 좀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또 특송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아마 오시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나 찬양이 너무 힘찬 찬송 아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네, 오늘 저희가 좀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네, 마태복음 4장. 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을 텐데요. 우리 늘 해오던 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좀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았을 텐데 제가 좀 깜빡 잊은 게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알려드렸듯이 오늘 저희가 좀 사랑헌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설명은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신 분이 계시면 저희는 헌금을 이제 이름을 쓰지 않는데 그 헌금 봉투에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아무 그냥 좀 빈칸에다가 그냥 사랑 헌금 요렇게만 그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사랑 헌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예, 저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제가 그 사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고 좀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한 권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권씩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하나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네 권을 해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먼저는 모세 율법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뭔가를 확증할 때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할 때에는 증인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복수로 두 명 이상,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의 효력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이제 몇 번이 나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두세 증인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로에 대한 고발도 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확실한 일이다 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증인을 한 사람을 세우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또 두세 개도 아니라 네 개로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측면은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또한 가지 측면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관련해서는 좀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조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책이 네 개를 이렇게 이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이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각 복음서가 그주 타겟으로 하는 그 대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에게 내가 뭔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글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이런 글을 쓰겠죠. 아프리카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글을 쓴다. 그럼 그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그 사람들의 글로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그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달랐고 또 기록한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인 것이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1장에서 그 왕의 탄생에 그이 인간적인 어떤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2장에서 이렇게 탄생하시고 3장에서 그 왕의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왕으로서 출현하시는 그 출현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시험 받으시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4장에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등장하신 이 왕께서 이제 5, 6, 7장에서 이 왕의 통치 원칙을 밝히시는 거 그게 소위 산상 우리 이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상설교 산상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왕의 새로운 그 통치 원칙을 밝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은 이론만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모든 새로운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이제 8장과 9장에서 집중적으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 이야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인간들의 왕이시다 하는 것들 그걸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들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교도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으로서 이 마가복음의 이 주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 다루려고 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종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묵묵히 수행하시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이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그이 이제 그 그리스 헬라의 어떤 그 이제 정치인 이 사람에게 누가가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 헬라인들의 그 어떤 헬라 철학의 그 어떤 목표는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이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 네 복음서가 대상과 포인트가 좀 다른데,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그룹의 형상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룹 아시죠? 걸그룹 말고요. 그런 그룹 말고 이 영어로는 이제 체룹이죠. 체룹, 체룹임, 체룹, 스랍은 세라핌. 이게 이제 체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이제 피조물. 하나님이 이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이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사실 그 말 표현이 영적인 존재. 천사는 그냥 영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고, 어떤 그 영의 세계에 속한 그러한 이제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중에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룹은 성경에 보니까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그 형상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경의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제 이 그룹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대단히 신비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넷이에요. 날개가 넷이고 얼굴이 넷인 그러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이 피조물들 중에서 아마 가장 우수한 피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룹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자가 반역한 게, 그게 이제 루시퍼, 사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형상을 보니까 얼굴이 넷인데,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그룹의 이 형상이 지금 이 사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와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인 사자, 이 사자는 그 왕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수의 왕, 왕을 대표하는 짐승인데, 이 사자가 보여주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사자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금수의 왕인 사자,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자복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사자복음 말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는 뭐냐, 소의 형상. 이것은 소는 종의 대명사입니다. 묵묵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소는 이게 가축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종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소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명 소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룹의 얼굴 중에 사람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이제 누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이 아까 완전한 인간상에 대해서 이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역성경엔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 이것을 son of man, 이것을 이제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인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 인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되게 이제 어색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게 사람의 아들이더라고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근데 이 영어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인자가 뭔가. 네, 그랬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사람의 혈통을 받고 사람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 사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옛날에 이제 개혁성경 볼 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자복음. 예.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는데 독수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하늘에 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책인 요한복음과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일명 독수리복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그런 피조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룹의 형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지금 네 가지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의 왕,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왕이 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는 존재,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존재, 그렇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 권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종으로서 또 인간으로 창조됐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담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다움과 하나님다움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존재, 이게 아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 등급이 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은 식물다움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거예요. 식물이 동물 같아질 필요도 없고 식물이 돌멩이 같은 사물 같아질 필요도 없어요. 식물은 식물다우면 돼요. 동물도 동물다우면 돼요. 동물이 인간처럼 요즘 자꾸 저기 뭐야 개한테 옷 입히고 다니고 개한테 유산 물려주고 개하고 결혼하고 뭐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개하고 결혼했다 그러고. 짐승은 짐승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천사다우면 돼요. 천사가 하나님다워질 필요도 없고 그룹도 마찬가지죠. 그룹이 하나님다워질 필요가 없는데 그 그룹이 하나님다워지려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러나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은 좀 특별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먼지에서 만들어져서 인간이 그냥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인간은 유독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에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독 인간다움과 하나님다움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다움과 인간다움을 동시에 유지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그룹의 형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서 또 그 안에 인간다움과 완전한 인간다움과 또한 하나님다움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존재 이게 지금 그룹의 형상이고 또한 이것이 이 모습이 이 원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지금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 이야기가 나올 때이 아담을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첫 아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아담 또는 첫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아담이 한동안,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 한동안 얼마간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은 창조된 순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유로운 그 의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창조 순간부터, 창조된 바로 직후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한동안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이브가 먼저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지된 그 열매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금지된 이 열매에 이 선악과라 불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가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뭐 사과나무 비슷하게 생겼는지 포도나무 비슷하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뱀의 형태로 와서 인간을 속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신들처럼 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룹 이름도 GOD 이렇게 GOD가 가시예요. 그 G자를 소문자로 쓰면 그게 이제 신들이 되는 것이고 GOD에서 G자를 대문자로 쓰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건데, 인간에게 이제 그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신들과 같이 돼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욕망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그 완전한 상태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게 됩니까?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160cm, 160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드셨다 생각하니까 나는 이 루저야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게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쌍꺼풀을 안 주셨어.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돼. 난 코가 이렇게 낮아. 코를 높여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자신에게 주신 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이 죄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담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상태를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그래서 신들과 같이 돼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이 이브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가 어땠냐면은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기에 좋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보암직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과 안에 인생 전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모든 이 탐욕의 문제,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요한 1서에 가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하시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걸 정의하시는데 딱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 16절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세 가지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성이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먹기에 좋았다, 먹음직스러웠다. 이것은 인간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어떤 이 정욕의 문제, 이걸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 나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Lust of the eyes.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끌리는 것. 이 안목의 정욕.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이것이 인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대단히 이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되면, 지혜가 출중한 존재가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랑. 인생의 자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 신들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돼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지금 선악과의 문제이고, 또한 성경이 정리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과 이세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과 세상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과 대조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은, 실패한 것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의 시험, 육신의 정욕의 문제, 안목의 정욕의 문제, 인생의 자랑의 문제, 이 영역에서, 이세 가지 영역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선악과 문제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결과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 그랬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벌어지게 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지금 육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이러한 문제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범죄했고, 범죄의 결과로 이제 죽는 존재가 됐다. 그 죽음이 누구에게 미치냐?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미치냐?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형상과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 하나님이 첫 번째 지으신 그 아담의 모습은 영과 혼과 육이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 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했습니다. 완전했어요. 일그러진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그 순간에 그 영이 즉시 죽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날, 범죄한 그날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930년 이후에는 몸이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일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 그렇게 뭔가 변형된 존재가 된이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에 따라서 후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또 낳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어느 의미에선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아담과 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과 똑같지 않아요. 범죄 이후의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잘 펄펄 뛰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채로 우리가 아담의 범죄한 형상을 받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둘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 말고 둘째 사람. 이분을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또 표현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 혹시 계십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정자가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지려면 남자와 여자의 이 결합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씨예요. 그 사람에게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모든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인간은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인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의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그 이전까지의 인간은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모든 인간들과 예수님을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 2호. 인간 버전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버전 1.0, 예수님은 버전 2.0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간이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이분을 또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사복음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완전한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가장 으뜸이었던 그 그룹,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인간상,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인간상,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했는데 그것을 다시 성취하시는 분으로서의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인간으로서 오신 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지금 사복음서가 다루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앞에서 완전한 왕으로서, 마태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종으로서,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이렇게 지금 오신 이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더 깊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인간이신 이분이 오셨을 때 이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완전함을 테스트 받듯이 이 둘째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또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냥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부분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끝까지를 한번 보시면 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극도로 굶주리신 상태에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3일만 굶어도 사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흉내내면서 40일을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이 극도로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프셨을 텐데, 그런데 이 먹고자 하는 욕망, 참 이 뭐든지 어쨌든 내 입으로 좀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욕망, 거기에 이제 그 시달리시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바로 선악과의 그 특성, 또는 아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 시험과 또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돌로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돌로 빵을 만들어서 이 드시고자 하는 이 유혹, 이것은 육신의 정욕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선악과에서 그것이 먹기에도 좋았다, 먹음직스러웠다 하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 왕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왕국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채 당장 그냥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안목의 정욕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선악과에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보암직했다고 하는 그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상태에서 성전의 그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게 되면 그랬을 때 천사가 그 예수님을 보호해서 예수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안전하게 마치 슈퍼맨처럼 그렇게 딱 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영웅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혜성같이 나타난 그 존재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지명도가 없었던 이 예수라는 이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일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스타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의 예수님의 이제 그 인생의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대단히 뛰어난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에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하는 이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첫사람 아담처럼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이 시험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은 그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시험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말씀으로서 이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이 부분, 사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속하게 될 모든 인간을 위한 모범을 세우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읽은 것이 이제 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것인데요. 죄송하지만 저 에어컨을 좀 낮춰주실래요? 온도를 좀 더 떨어뜨려 주세요. 오늘 제가 아까 그 이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제목을 말씀드린다고 앞으로 한 시간 더 남은 것은 아닙니다. 58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어떤 시험을 거치는 과정, 시험의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테스트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이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제 굶주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극도로 굶주린 가운데 이제 당하는 이 유혹 중에 첫 번째 것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 사람이 굶게 되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먹고 싶다. 이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이 욕구에 지금 시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40일 동안 금식할 일은 사실 뭐 우리 인생에서 거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비슷한 어떤 영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또 벌어진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종종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로 극도로 쪼들릴 때 우리는 정말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이 음식에 대한 이 어떤 욕구가 있는 그런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극도로 쪼들려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집에 이 차압이 들어오고 빚쟁이들은 맨날 쫓아다니고 그래서 전화를 자꾸 계속 내가 내 전화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내 삶을 짓누르게 될 때 우리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자 하는 이러한 처지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참 일마다 실패를 하고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내가 40일을 금식한 상황에서 이 돌덩이로 빵을 해먹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오직 우리 머릿속에 남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짜내서 이 빚쟁이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면서 또는 내가 이 생활고에서 벗어나면서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싶다. 40일 굶주린 이후에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집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직장에 내가 꼭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로만 우리 마음속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3절 말씀이죠.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속삭임이야말로 우리가 곤란한 문제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내 꼼수와 내 노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너 그 능력 있잖아. 너 예수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이 돌덩이로도 얼마든지 빵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너한테 있잖아. 너 그거 반드시 너 정직한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돼? 너 얼마든지 거짓말 시켜서 그 거짓말로 이 위기 모면할 수 있잖아. 너 양심 조금만 네가 조금 이렇게 양심의 눈을 감으면 너 얼마든지 이 문제를 비록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이제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점잖게 이렇게 참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주리고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으면 완전 거지 꼴이시지 않겠어요? 거지도 장거지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참 몸도 뒤틀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찬 상태에서 지금 사투를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거 먹을까? 이거 돌멩이 만들어서 먹을까? 돌멩이로 빵 만들어서 먹을까? 계속 이렇게 매 순간, 그것에 시달리시면서 지금 그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외침이 아닙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시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으로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권면을 주는 내용인데 8장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중에 그 뒷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심이었다. 그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가르치기 원하신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 육만이 아니라 혼과 영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육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충분히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게 돼지처럼 먹을 것만 그냥 배불리 갖다 준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혼적인 욕구가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너무 급해서, 너무 그게 급급해서, 참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지금 닥친 재정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막상 인간에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은 짐승과 달리 시와 음악과 문학과 건축과 조각과 회화를 통해서 인간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지식을 쌓고 뭔가를 탐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또한 이러한 것들이 다 만족된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영역은 바로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만하고 이러한 모든 예술과 철학과 스포츠를 논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 영 안에, 그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동양 철학에서 이런 것들을 이 브라만과 뭐 아트만이 하나가 되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내가 뭐 합일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되는 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이 만족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심으로써 자리를 잡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궁극적인 그 만족,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는 이 유혹을 정말 사투 끝에 거절하심으로써 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문제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빵의 그 유혹, 빵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분으로서 오신 분께서 마치 첫 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테스트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돈에 쪼들리고 일상에 쫓기고 정신없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시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극한의 굶주림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우리 앞에는 늘 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늘 긴박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린 늘 그럴 거예요. 특별한 몇몇 사람, 백만장자 이런 사람 외에는 우리 보통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늘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긴박한 문제로 이렇게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빵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내 삶엔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빵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며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어도 그 삶은 여전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에게서 끄집어내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 우리가 묶여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당장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박한 사람들에게 사실 공자, 맹자 같은 소리 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사실 이게 참 쉽게 그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의 문제, 그것은 해결돼도 여전히 그것으로만 우리가 인간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참 풍성한 관계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